에베소서 26번 메시지.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될 필요가 있음.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몸 안에서 16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화목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 한 몸, 즉 교회는 앞 9절의 한 세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바로 이 몸 안에서입니다.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계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목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항상 단체적인 화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고 참된 화목은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단체적인 관념은 신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 안에서 그분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이 이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신의 산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회중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단체적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는 모두 함께 구원받았고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려졌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면으로는 육신으로 인하여 주어진 규례들로 말미암은 원수된 것을 폐하고 다른 면으로는 그 위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함.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오심을 가리키는데 그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데 있는 자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규례들을 폐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심지어 전파하는 영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모두가 평안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영 안에서 나아감. 나아감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복음 전파는 다만 객관적인 사실일 뿐 체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영접한 뒤에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아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목케 하시고 이 둘을 하나님께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18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 없이 십자가만 갖는다면 체험 없이 사실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 모두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은 아버지께로의 나아감입니다. 위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직접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화목되어서 구원을 얻었고 아버지께 나아가 체험적으로 그분을 누립니다. 이 구절들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과 영단번에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속적인 누림을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18절에는 신격의 삼일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자, 즉 방법이 되시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 수행자, 즉 적용이 되시는 그 영 하나님 안에서 기원자, 즉 우리의 누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언급하기 전에 한 새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이해나 교리적인 선입관을 갖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를 둔감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몸인 면이 세 사람인 면보다 더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이 먼저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몸에 관하여 말합니다. 세 사람의 창조가 먼저이고 그 몸의 산출은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로 규례를 폐하신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몸이 산출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 몸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서 16절의 처음에 있는 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몸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사상을 한 세 사람의 창조라는 사상과 연관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 몸을 언급하기 전에 세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개개인을 화목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민족,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단지 개개인의 죄인들을 화목해 하셨다면 그들을 몸 안에서 화목해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단체적인 민족들을 화목해 하기 위하여 그분은 몸 안에서 이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분리의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을 하나의 실체인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그 수단으로 한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때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때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몸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5절과 16절에서 한 세 사람이 그 몸 앞에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여전히 누림을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감은 다만 그 몸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 안에서의 나아감입니다. 그 몸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 영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그 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집회에 앉아 있을 때에도 생각 속에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 영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누립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소유하지만 아버지를 체험 안에서 누리려면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위치적으로 그분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치적으로 소유한 것을 체험적으로 누리려면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외인이나 손이 아님. 이제 우리는 19절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구절은 교회의 두 방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로 지적된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로 지적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19절에서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나 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너희라는 말은 이방 신자들을 말합니다. 외인은 외국인이고 손은 시민권 없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 타국인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손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모든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왕국의 권리를 누리고 왕국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항상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권리를 누리지만 또한 세금을 바치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19절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권속임을 계시합니다. 이 어구는 하나님의 가정을 가리킵니다.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생명과 누림에 속한 것으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그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으로 태어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시민권을 소유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심오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하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왕국. 19절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합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단체적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가정이 없다면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들, 즉 개인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개인적인 면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단체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왜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언급했습니까? 여기에서의 바울의 사상은 외인과 손이었던 우리의 이전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인과 손은 가정이 아닌 왕국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외국인들은 가정과 관련된 외국인들이 아니라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외인과 손이 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왕국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주된 관점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가정들로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19절에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용어에서 보이는 친밀한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는 어떤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은 가족 간의 친밀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왕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교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정, 한 가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교회의 중요한 방면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